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됩니다. 제가 사순절 말씀으로 이 구절을 선택했는데 에베소서 선택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적으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고,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그 제목이 됩니다. 그러게 빛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 한국이 월드컵, 아시아 예선 축구를 했습니다. 네, 별로 잘하지 못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흥분할 일이 생긴 게 뭐냐면 중국한테 졌습니다. 가뜩이나 사드 문제로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 않은데 중국한테 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굉장히 이상한 것은 중국한테 축구를 졌는데 그 감독이 슈틸리케 감독입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사임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축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선수들이 뛰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선수들마저도 누구를 비난하고 또 누구를 책망하냐면 바로 감독입니다. 슈틸리케 감독을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는 선수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독을 비난한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축구는 뭐 수비수도 있고 공격수도 있고 미드필더도 있고 골키퍼도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축구 게임을 짜고 진행하는 것은 감독입니다. 감독의 전략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 축구는 축구 선수가 경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축구 선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경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그 중국한테 지고 난 후에 감독의 그 사임 압력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간다,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내 문제, 내 어떤 일, 나의 가정의 일, 사업 모든 건 내가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의 삶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신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둠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어둠이었다는 이 말씀에 오면은 5장 8절 우리 후반절에 보면 빛의 자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둠뿐만 아니라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자식이었습니다. 사탄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우린 과거의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빛의 자녀, 빛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어둠을 왔다 갔다 한 존재가 됩니다. 우린 과거의 어둠이었지만 오늘은 빛에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빛과 어둠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대칭되는 것이고 어떤 반대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많이 성경을 해석하고 세상은 또 빛과 어둠을 그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찾아오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건 빛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 빛이 들어오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냐? 빛과 어둠은 어떤 그 대칭되는 존재고 반대되는 존재가 아니라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하부 구조라는 겁니다. 빛에 종속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빛에 따라 어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는 것이고 그 어둠에 빛이 비추면 빛이 존재한 어둠이 물러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배서 2장 2절을 보시면 더 말씀이 정확합니다. 이 같은 성경이기 때문에 예배서 2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향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을 5장 8절과 연결시켜서 해석한다면 그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어둠의 자녀였고 즉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사탄의 영, 마귀의 영에 따라 사는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어둠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걸 5장 8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빛의 자녀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먼저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주인이었던 우리가 속했던 어둠, 그 사탄, 그 마귀는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우리가 공중 권세 잡았다고 할 때 성경을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지금 지배자는 사탄 마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지배자는 사탄 마귀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둠은 무엇의 결합입니까? 빛의 결합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은 빛의 하부 구조입니다. 종속 구조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한다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지배한다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어둠은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대칭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은 빛의 하부구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천사 중에 타락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 됐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빛을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똑같은 존재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도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배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공중 권세 잡았다고 할 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공중 권세를 공중이라는 단어, 에어라는 단어 썼습니다. 헤븐이라는 단어 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 내지는 일곱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지배하는 그 공중은 그 나누어놓은 하늘 중에 가장 저급한 곳입니다. 가장 저급한 곳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권세 잡은 자라는 단어를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프린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리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왕은 아닙니다. 킹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냐면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지만 그 위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는 그 계획의 한 부분에 속한 세상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기에 그 사탄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빼앗아 오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탄의 자식이었지만 현재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구원입니다. 은혜의 구원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어디 있었냐? 어둠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둠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둠에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의 맛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맛을 제대로 모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사람 목소리가 똑바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듣긴 듣는데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빛에 들어오면, 밝은 곳에 들어오면 여러분, 아무것도 볼수 없는 것이지만 어둠에서는 빛이 들어오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는 사람 말을 똑바로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빛에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기 때문에 훨씬 더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음식 맛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깜깜한 곳에서 여러분 음식 드시면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밝은 곳에서 음식을 보시면, 음식을 먹으시면 음식 맛이 무엇인지 잘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오늘도 이 세상에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비정상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 비정상에 빛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청각, 후각, 미각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린 빛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빛에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각, 후각, 미각, 청각이 정상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과 우리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어떤 행동하고, 세상의 어떤 악과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 우리는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말로 빛된 자녀의 증거가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어둠과 빛을 놓고 설명했고,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청각, 후각, 미각이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에 있는 증거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린 진정한 빛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5장 8절에 빛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분명히 눈을 뜨고 이 밝은 빛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오늘도 내가 똑같은 어떤 사실을 보지만, 똑같은 현상을 보지만 그 현상 뒤에 숨어 있는 사건을 볼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현상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나는 분명히 슬픕니다. 세상 사람이 봐도 나를 슬프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슬픈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기쁜 것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 몸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그 아프고 죽을 것 같고 병든 것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감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밝은 세상에서 말을 듣습니다. 듣습니다. 분명히 듣습니다. 사람 얘기하는 거 이해합니다. 봅니다. 그러나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우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마음속의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부끄러움, 수치가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우리가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대로 살아보면, 부끄럽지만 그 음성대로 살아보면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먹습니다. 먹습니다. 이 밝은 세상에서 음식을 먹고 무엇인가 먹습니다. 분명히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지만 마시지만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을 구분하며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세상에 빛된 존재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빛으로 살아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빛된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빛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빛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동반합니다. 열을 동반합니다. 그러기에 5절 8절 5장 8절 후반절을 보세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하라는 것은 우리 성경을 보면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 워크로 번역했습니다. 무조건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받았는데 그 빛을 받고 걸어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9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데 그 빛으로 행하는데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빛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야 될 방향이 뭐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각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내가 빛의 자녀로서 특별하게 성령 체험하고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서 삶이 획기적으로 극단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 신약 성경이 특히 이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인데 오늘 예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열매 중에 바로 세 가지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제가 착함을 설명드립니다. 자, 이 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와 내가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 goodness라고 썼는데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너와 나 사이에 분열과 있고 거기에 아픔이 있다면 착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럼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착한 것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 형제 중에 내가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무엇을 너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너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한다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쓰신 단어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소자인데 나의 도움을 받고 갚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도와줬지만 그 사람 나에게 갚아주지 못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를 도와주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또 하나 어디 있냐면 전도서 11장 1절에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열한날 후에 도로 찾으라.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떡을 물에 던지면 그 떡은 손해보는 겁니다. 물고기 밥입니다. 자, 세상적인 가치에서 보면 내 것을 주면 세상은 나에게 그 보상과 대가를 치루어줘야 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자, 기브 앤 테이크는 주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제로입니다. 그렇죠? 주고 받았으니까 내 것을 주고 상대방으로 받았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물에 던져라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소자에게 줘라 그러면 내가 그걸 갚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걸 또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줬습니다. 도로 찾았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뭡니까? 제로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이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주고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우리가 물에 던지든지 소자에게 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숫자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겁니다. 즉 신비입니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올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행합니다.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대가와 보상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줄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가 볼 때는 제로가 되는 것 같지만 세상은 사람이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모든 착함과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우리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로워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기에 오늘 신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의롭게 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오늘날 신자들은 착한 일은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착한 일을 합니다. 근데 의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되냐면 오늘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용서하자는 겁니다. 이해하자는 겁니다. 사랑하자는 겁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찬송했지만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전제 조건이면 회개입니다.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자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악과 타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은 졌는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의로움은 사라졌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춘 신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의에 주리고 하나님의 의에 어떤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팔복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팔복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팔복을 잘 보시면 첫번 구절과 마지막 여덟 번째 구절이 뭐냐면 이 의를 구하는 자, 이 의를 구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팔복을 이 의를 구하는 데서 천국을 구하는 자로 배경을 놓고 해석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의를 구해서 이 세상에 배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배부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일제 36년 살 동안 의를 구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받았습니다.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면 배고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팔복에서 의를 구하는 자가 배부른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밥으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물질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의롭게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능력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부름입니다. 영적인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가난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배고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배부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신자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말씀에 진실함에 있는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은 헬라어 알레테아라는 단어 썼는데 확연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확연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진실이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산 위의 동네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모습이 있다면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사업하는 것, 자녀 키우는 것을 보고 무엇을 보냐면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신자는 이중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내 모습과 집에서 내 모습이 다릅니다. 직장에서 내 모습과 교회 모습이 다릅니다. 친구 앞에 모습과 교인들 앞에서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히 여깁니다. 그러나 신자라는 것은 이런 이중성의 간격을 좁혀가는 겁니다. 좁혀가는 겁니다. 없애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그 말씀 명명백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진실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에 이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진리가 뭐로 되셨다?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것이고 물론 힘든 것이고 물론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구원받았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최대한대로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 오늘 빛의 사람은 두 가지를 갖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예를 드린 것처럼 그 빛이 들어오면 청각, 후각, 우리 어떤 미각, 감각이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도 그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영광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나갈 때 그리스도를 향해 나갈 때 우리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게 사순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비록 오늘 말씀에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을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표로 두면서 사순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